전해주십니다. 보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좀 띄워서 읽겠습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이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할 때 보면 이 짐승 앞에서는 마술을 안 하더라고요. 왜 짐승 앞에서는 마술을 안 하느냐? 이 짐승들은 쏘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사람 앞에서만 이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잘 쏘가줘요. 걔 쏘가주는 것도 그냥 쏘가주는 게 아니라 돈까지 줘가면서 박수까지 쳐가면서 이래 쏘가주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 앞에서만 하더라고요. 저 마술을 짐승 앞에서 하면 짐승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 쏘겨준다고 아마 그렇게 하면 짐승 앞에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짐승 앞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꼭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하던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마술을 하는 걸 몇 번 구경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잘 쏘기면 잘 쏘길수록 박수를 더 크게 치고 더 돈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참 이 보니까 참 저도 잘 쏘가요. 진짜 저도 여러분 여기 앉아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이제 잘 속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안 속는 길은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은 다 속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한 수도 위라 인간을 이렇게 이끌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마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입니까? 거기 포도원 농부들이 문제가 뭐냐? 포도원 농부들, 포도원의 어떤 주인이 산호를 두르고 또 망대를 세우고 그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잖아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이 소출 얼마를 일부를 좀 이렇게 종들에게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역시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저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내게 되겠구나 우리께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아들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받았는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내가 와도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내 아들을 죽였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한 놈 놈이 맞나? 그 포도원 안에 여자도 있었는데 그럼 여자는 뭐라 가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 한 놈 한 년 그냥 갔다가 그냥 어떻게 죽이겠어요? 갈기갈기 막 찢어 죽인다든가 아니면 막 그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고 여러분한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왜? 하도 많으니까 죽이는 방법도.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시켜버리더라고. 그 진멸시켰다는 말은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 포도원 안에 농부들이 문제가 뭐냐.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소유로 만들려고 그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이고 하는 걸 보면 그 농부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단인데 진짜 그 사단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이렇게 해가 하면서 결국은 나를 죽여버리게 만 나를 죽이더라고요. 진짜 그 욕심과 욕망이 근데 결국 그 농부들이 주인을 죽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여러분 진짜 참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어진 분들이 여기에 다 앉아계신 것 같은데 참 저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987년도라고 기억 이제 되는 87년도인데 그래 이제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지가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이 있고 집에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는 몰라도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이제 그 책을 한 권 어떻게 이제 구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매지가이라는 그림책을 보면 그 그림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또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진짜 그 매지가이라는 책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은 어떤 집회 옆에 교회 집회에 참석을 전도사 때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상 위에 책받침이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뭐 매직 뭐 그 뭔지 모르니까 지구본이 하나 그려져 있길래 그걸 한번 자세히 보래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하나 또 보일 거래요. 그래, 그게 보여야, 그게 보이면 구원이 의심 안 되고, 그게 안 보이면은 구원을 의심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 구원 의심 안 받으려고 제가 얼마나 참 애를 썼는지, 그걸 눈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 그냥 그림만 보이지. 이야, 그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구원이 조금 뭐 의심스러운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 나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왜 또 구원에 의심이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 이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내가 구원을 확실히 했어도 구원이 확실히 받은 게 분명해도 옆에서 누가 말을 하면 말에 매이고 말에 끌려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속을 때 보면은 그 말에 속고 말에 끌려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귀가 좀 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그냥 속아가지고 끌려다닐 때가 많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 구원이 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라. 아, 나 그래갖고 구원 의심 안 받으려고 얼마나 그걸 뚜려지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나중에 그냥 눈깔이 아파갖고 도저히 못 쳐다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씨, 왜 우리가 이제 하다 안 되면 신경질이 나요 안 나요? 아유, 그 나만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씨 하면서 책받침을 책상에다가 그냥 탁 패대기를 치는데 그 책받침 맨 위에 글씨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한 줄로 쭉 글씨로 써놨어. 보는 방법. 야, 참. 그냥 보는 방법 딱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씨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쭉 한번 보는 방법하고 쭉 읽어봤어요. 이 책받침을 눈 바짝 대고 약 서서히 한 30cm 정도 띄워서 30cm 내지 35cm 뭐 그 정도 띄워서 다시 눈을 고정을 시켜서 쳐다보면 이 바라보면 그 안에 다른 어떤 그림이 상이 보인다 보일 겁니다. 그래 써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냥 보라고 하니까 뭐 내가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책받침 위에 보는 방법하고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내 눈 앞에서 한 30cm 내지 한 25cm, 30cm 띄워갖고 이렇게 손톱 끝머리를 한번 봐봐요. 그럼 소세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해서 쳐다보면 소세지가 하나 만들어지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내리십시오. 근데 그 소세지가 안 만들어지면은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사람이요. 나도 구원이 의심스럽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은 해도 여러분들이 안 속으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구원 받으신 분들만 올라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은 안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받침을 그 시키는 대로, 예? 거기 쓰여진 글로 쓰여진 그대로 그대로 해봤어요. 그대로. 그래 딱 갖다 대놓고 서서히 띄워서 딱 하고 보는데 그 안에 지구본인데 지구본에 사람 얼굴만 사진을 찍어갖고 빡빡하게 지구본 안에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지구본이 아주 멋있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게 보이는 순간 제가 보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부엌에서 일하는 사모님이 놀래갖고 튀어나오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 예, 이게 그림이 보인다고 목사님 보입니다 하더니 구원은 받은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보인다고 구원을 받은 거고 안 보인다고 구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또 내가 이 소세지가 안 만들어진 거 보니까 나 구원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진짜 사람이 이 속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많이 속아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들리지 않는 욕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들리지 않는 남편이 안 듣게 욕해보거나 아내가 듣지 않게 욕을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지요? 그 듣진 저 솔직히 좀 뭐요 제 아내처럼 바꿀 수만 있으면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은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는지 에이씨 하면서 막 내가 바꿀 수 있으면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대. 뭘 바꿔? 뭘 바꾸기는 뭘 바꿔? 뭐 네가 몰라. 나도 어떤 때는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을 때가 가끔이 10년에 한 번인지 20년에 한 번일지 30년에 한 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일요일 날 아침에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어쨌든 새벽에 한 4시 반, 5시 전에 이제 또 일어나 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하여튼 막 펴놓고 이제 막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고 오늘 주일날 말씀, 저녁 말씀까지 이제 전할 것까지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이제 쭉 하고 그 물론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준비를 못 할 때가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막 평소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제 준비를 꼭 한참 뭐 이제 빠져가지고 뭐 생각 좀 하고 그러면은 부엌에서 나를 불러요. 저를 불러요. 그러면 아 왜 불러? 가서 왜? 그러면은 저것 좀 내려줘 그러는 거라. 아 그거 그냥 의자 갖다 놓고 그 식탁 있으니까 식탁 의자 있잖아요. 갖다 놓고 올라가서 내리면 되는데 그걸 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그게 귀찮아서 그런지. 또 그러면 내가 또 거기까지 갔는데 당신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서 내려 하고 그냥 와버려도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서 딱 내려주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우리 남자들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그 상상에 맡길게요. 근데 상상에 맡기지 말고 내가 그대로 실현을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돌아서서 가면서 병신 아이고 남들은 밥 세끼 먹고 똑같이 밥 세끼 먹고 잘 컸던 거면 어떡하지 키도 못 커. 콩나물은 물만 줘도 그냥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잘 크던 거면 그러면서 이제 들리지 않게 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내가 들으면 이제 밥도 먹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냥 속으로만 이제 싹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고 그냥 책상 앞에서 앉으면 내가 아까 어디까지 생각했더라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참 가끔 있습니다만은 살다가 보면 진짜 저도 이제 사단한테 많이 이제 쏟고 꼭 매직 아이 속에 또 다른 그림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속에 똑같은 또 다른 정근창이가 또 안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들어있으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을 읽다가 야곱 속에 또 다른 야곱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야곱은 어떤 야곱이냐? 되게 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판단력도 좋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 야곱이 야곱 속에 또 다른 그 똑같은 야곱인데 그 다른 야곱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니까요. 그 창세기 27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경 본문 안 찾아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고 늙어갖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라.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쨌든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을 선택을 하더라고. 에서. 에서를 선택을 해갖고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내가 앞도 잘 못 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복을 주셨다.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너한테 좀 물려주고 싶다. 요즘 말로는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상속. 아버지 재산 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이제 그 상속이잖아요. 그래 이제 주고 싶으니까 그래 내가 그냥 뭐 줘도 되지만 너 저 사냥 잘하니까 사냥을 잘하니까 네 그 전통과 활을 갖고 나가서 들에가 사냥을 해서 그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마음껏 먹고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면 나 같으면 훨훨 날아갈 거예요. 뛰어가는 것도 부족해서 날아갈 거예요. 막 그냥 엔진은 없지만 그냥 마음의 엔진이 그냥 가동이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번개처럼 날아가서 그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껏 나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밤말은 쥐가 듣고 낮에 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그런 속담이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그 에서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들었죠. 듣고 보니까 저 큰아들 큰놈은 용기도 있고 씩씩하고 또 잘났고 힘도 있고 야, 저놈은 내버려 둬도 그냥 뭐 자꾸 놈이라고 하니까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래 이제 에서는 그냥 둬도 저절로 그냥 이게 뭐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 그 야곱은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진짜 막 힘도 없고 맨날 집에만 내가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지 알았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집구석 그래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이지요. 야곱이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어쨌든 야곱아 너 아버지가 너 형한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 진짜 복받게 해준다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지. 나부터도 뭐 누가 복을 주든 하나님이 복을 주든 모르겠어요. 마귀가 또 복을 준다고 해도 나도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을 주겠다면은 복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근데 때로는 마귀도 나를 복을 줄 때가 있어요. 복 줘놓고 그 복받은 것만큼 저주를 받게 만드니까 그래서 문제지. 마귀도 복을 줄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복 주는 것보다도 몇 배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귀가 문제지. 여러분 진짜 그래갖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내 아들아 네 형한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대에 가서 염색기를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갖고 나가서 아버지가 잡수시게 하고 네가 복을 좀 마음껏 좀 복을 받아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을 듣고 둘째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이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앞에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어머니 앞에 뭘 주장하느냐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을 하나씩 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없는 걸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거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뭐 십일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뭐 아니면은 또 왜 이 봉사했습니다. 예배당 졌습니다. 뭐 한 게 많잖아요. 마가복음 12장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농부들의 문제가 포도원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것이 이제 뭘 만들어졌느냐면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들려는 그 마음이 욕심과 욕망이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나중에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앞에 주장을 하는데 계속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아버지가 만지면 나 알아본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 내가 양심이 있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 야곱입니다. 그 말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만져볼 건데 그 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아버지 앞에 나가지도 않고 미리 땡겨서 자기 생각과 자기를 믿는 마음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보지도 않고 미리 우리가 막 야곱처럼 막 그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막 믿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막 그 관념의 생각들을 막 믿어버리니까 꼭 내가 저도 이제 지금까지 참 살면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나가기 전에 벌써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갖고 그 생각이 나를 고민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막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 그 야곱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보면 진짜 야곱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선하고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야곱도 참 보니까 어머니 앞에 주장하는 거 이렇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판단력도 그래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거 받아주면 야곱이 주장하는 거 받아들이면 둘째 아들 야곱은 저주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거절하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너한테 저주가 내려온다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저주받을 걸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너한테 저주가 온다면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가 자기한테 그걸 돌리겠다는 거지. 내게로 돌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가 염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내 말만 그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러면서 야곱이 그 말 딱 듣더니 바로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생각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이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그 여러분이나 나나 진짜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생각을 바꿔주고 내 옳은 것도 바꿔주고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을 막아 믿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정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그대로 이에 가서 염소떼가 염새끼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염소를 잡아서 야곱의 맥긴한 곳을 그 뭐야 털로 입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로 꾸미고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끌은 것처럼 예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앉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이게 병원을 가게 됐어요. 오래 전에 이제 한 4개월쯤 됐습니다. 벌써. 한 4개월쯤 전에 제 아내가 하루는 화장실 갔다 오더니, 여보, 뭐 밥 먹을 시간이 이제 앞으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기분 나빠도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여보, 내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니까 똥에 피가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여보 치질인 모양이다 그랬어요. 우리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치질 걸린 사람들은 그 이제 항문에서 이제 똥을 넣으면은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여보 그거 당신 치질인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언제 빨리 그런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막 하다가 어떻게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뭐 어떻게 이제 뭐 미국 갈 일도 있었고 미국 다녀오고 갔다 와서 5일 있다가 아프리카 또 갔다 왔지. 아프리카 갔다 와서 한 5일인가 일주일도 일주일인가 뭐 뒤에 또 이제 서울 대전도 집회도 또 있었지. 대전도 집회 마치고 나갔고 바로 또 무슨 집회 있지.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디예요? 우리 보성 집회했지. 보성 집회 마치고 또 제천 집회 강사로 또 갔다 보성 강사도 강사했지. 계속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주 대전주 집회까지 못 갔어요. 근데 전주 대전주 집회를 마치기 전에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일요일 날 아이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을 갔다 못해 화장실에서 나를 부르더라고. 화장실에서 왜 불러? 화장실은 높지도 않고 높이 올려놓은 것도 없는데 왜 부르는가? 그랬더니 막 부르더라고요. 아, 그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나는데 왜 그 나를 불러? 그 냄새는 맡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게? 그래 이제 반 신경질 쪽, 반 짜증내는 쪽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또 변기를 보는데 변기 안에 벌건 한 거예요. 막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그래갖고 내가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파갖고 죽겠대요. 아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가자. 그랬더니 그럼 뭐 일요일인데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토요일인가 그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갔어요. 근데 전주 집회, 대전도 집회인데 그렇게 또 전주 대전 집회 당신 가지 말고 그러면 좀 쉬어라. 응? 이러면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간대. 그러더니 꾸역꾸역 또 가더라고. 그래 가갖고 이제 전주 대전 집회를 마치고 나더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광주, 저희는 벌교니까 이제 큰 도시가 순천도 있지만은 그래서 광주에 이제 그 이제 좀 누가 소개해주는 병원이 있어갖고 갔어요. 위대양 내과, 위항문학과인가? 위대양 항문외과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위내시경, 장내시경. 그래 이제 받았는데 다 받고 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환자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 기다렸어요. 한 30분 기다리니까 다음 환자를 보고 나오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들어갔더니 내가 지금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전남대 병원으로 바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무슨 일인데 끝까지 그 뭐 치질은 수술하라고 하면 수술하면 되고 약 먹고 뭐 낫게 되면 낫는 거고 뭐 하면 되지 뭐 또 전남대 병원까지 가라 하냐. 근데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가라는데 저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소견서를 써줄 때는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소견서에다가 막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주소 쓰고 막 하면서 이제 그 병명하고 딱 쓰는데 거기에 보니까 직장 악성 종양 딱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는 순간 이게 마비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멍청해져 버리더라고요. 어?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암이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악성 종양이 암이라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동그 깜짝 놀라면서 직장 악성 종양은 직장 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또 이제 깜빡 순간적으로 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몇 기나 됐습니까? 그랬어요. 몇 기 암은 1기,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기입니까? 그랬더니 기수 묻지 마세요.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그럼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는 말기라는 얘기잖아요. 막 하늘이 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한테 솔직히 진짜 막 제 아내하고 제 둘이 딱 쳐다보면 서로 눈만 마주치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나왔어요. 그 소견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서울에 이제 계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어디서 검사했냐. 그래서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광주에서 해야 서울 올라와서 하지. 그러더니 아무 소리 말고 바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빨리 서울로 올라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송정에 광주 송정 비행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부부하고 둘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차 갖다 공항에다 받쳐놓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바로 택시 타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우리 원자력병원에 계신 박종호 과장님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에 아주 그 유명한 항문외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인 유창식 박사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갖고 그날 응급실로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밤새 진짜 막 뜬눈으로 밤 새우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튿날 아침 8시 되니까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8시서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 안에 휠체어다 태워갖고 이제 쭉 가서 검사 한 서너 가지 검사 받고 다시 침대로 왔어요. 침대 와서 딱 그때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고 서로 쳐다보고 그냥 막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막 울었어요. 솔직히 막 부리짖고 막 그냥 나는 여보 미안하다. 그러니까 여보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막 울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우는데 이제 마침 옆에 있는 2인실인데 옆에 있는 환자가 검사 받으러 나간 바는 없었어요. 그래 막 둘이서 막 울었어요. 솔직히 그냥 울고 당신 고생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 이제 다 진짜 막 진짜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9시쯤 되니까 또 검사하러 가야 된다 하고서 또 이제 휠체어 태워 갖고 또 촥 하고 그날 하루 지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앞에 딱 서니까 내 모습이 딱 보이는데 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고 막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한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당해본 사람 그 사람만이 겪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사실 그랬어요. 내가 그 순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막 두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 내 마음을 보니까 내가 참 목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안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내 이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나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이걸 보여주시는가 그걸 먼저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이 딱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마음을 하나님을 믿도록 바꿔주시는 일을 그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전주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 나사로가 썩어도 문제 안 돼 죽어도 문제 안 됐고 썩어도 문제도 안 됐고 냄새가 나도 문제 안 됐다.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그래 내 아내가 병이 걸려도 문제 안 되고 뭐 암여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내 썩어서 문제가 안 된다 썩어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여보 나는 내 마음이 그래 당신 마음은 어때? 그랬더니 자기도 물론 본인도 막 참
진짜 막 물론 제가 뭐 내 아내가 안 돼봤으니까 내 아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당신 마음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평안하대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뭐 그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지금 직장암 3기 의사가 말을 하기는 직장암 3기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8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지금 집에 있어요. 통증이 지금 이제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는 그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벌교로 내려왔어요. 일요일 주일 예배 때문에. 내려왔는데 일요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이 응? 오늘 여기 병원에 오신대. 그래? 잘 됐다. 고맙다. 진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알았어. 예배를 마치고 내려와서 전화를 이제 왔다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조금 있으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요일 날이 이제 인천 대전도 집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목사님. 그러니 목사님이 왔다가 갔을 때쯤 돼갖고 전화를 또 했어요. 내가 먼저 전화를. 목사님 어떻게 왔다 가셨다. 방금 가셨대요. 방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 그랬더니 박자매 암 아무것도 아니야. 암 아무것도 아니야. 박자매 안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지만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쁘겠지요? 내 마음에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그래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했지. 그럼 당신은 안 죽어. 그래 당신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 그래 우리 울지 말자.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전에 제 아내가 뭐라죠? 아 내가 집에 들렸다 올 걸. 그래서 왜? 짐 대충 정리하고 올 걸 내가 다시 가서 내 손주를 볼 수 있으려나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랬거든요. 막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내 입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내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지만 나도 그 말 듣는데 막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쫙. 그래서 내 아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확 일어나갖고 나와버렸어요. 병실에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암 아무것도 아니야. 박자매 안 죽어. 안 죽어 그랬다는 거지. 그래 여보 당신 안 죽는다. 이제 우리 울지 말자. 하나님이 울게 하기 전까지는 울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울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울게 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이제 울지 말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우리 부부가 지금 제 안에 지금 집에 있습니다만은 진짜 제 마음에 너무 내 마음에 평안하거든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믿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시간이 얼마 없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여기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이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여기 보면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냐.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성공을 하게 했다든가 부자를 되게 만들어줬다든가 뭐 승진을 하게 했다든가 건강하게 했다든가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을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병도 들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내 기준이나 내 생각에는 무슨 병 들게 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요? 병 안 들게 해주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내가 목사지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은 진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본래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본래. 원래 사랑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병들었다고,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왔어요.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고. 근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리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병도 들게 만드는구나.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망하게도 하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고통스럽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사고도 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내가 참 내 생각 속에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승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부자되게 하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보고 좋은 결과만 가져다주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은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나한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계시더라고요. 좋은 결과만 나한테 가져다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한테 나쁜 결과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은혜를 입었느니 못 입었느니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나쁜 결과를 통해서 정말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본래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자가 여기 보니까 병들은 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진짜 내 여러분한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막상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는 좋은 결과에만 예수님을 믿고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줄 때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본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다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 내 육신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 뿐이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집에 와서 뭐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면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네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 네 오라비는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말씀이 믿어질 때가 제일 행복할 때더라고요. 맞습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서로 만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많고 살기가 좋고 형편적으로 어려움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행복한 건 돈 없어도 용기가 없어도 의지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진짜 된다는 그 말처럼 용기 없어도 형편이 어렵고 힘든 진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서든지 이번에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내 아내가 누워서 여보 휴지 좀 갖다 줘 그럼 휴지 갖다 주고 물 좀 따다 줘 그럼 물 좀 갖다 주고 나 일으켜 줘 그럼 일으켜 주고 뭐 그런 건 내가 해줄 수 있어도 내 아내의 암을 고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일이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아무것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 진짜 사랑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했다 말은 사랑한다 소리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예수님 사랑할 만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앉는 여러분을 섬기러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분명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오셨어요. 이틀 뒤에 이제 사흘 후에 오셨는데 네 오라비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갖고 무덤에 가서 이제 무덤에 넣고 돌로 문을 막아놓은 거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이 40절은 2014년도 신년사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말한 신년사 말씀이거든요. 저 솔직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합니다. 저 그때 신년사 이 말씀 하실 때 그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한테 임하겠구나 그냥 그 식이었지. 내가 진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믿은 것은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이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자 분명히 여기 돌을 옮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옮겨놨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옮겨놨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자매가 옮겨놨는지 형제가 옮겨놨는지 아저씨가 옮겨놨는지 할머니가 옮겨놨는지 할아버지가 옮겨놨는지 누가 옮겨놨습니까? 분명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럼 누가 돌을 옮겼나? 구체적으로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아저씨냐 아줌마냐 엄마냐 누나냐 고모냐 이모냐 나냐 너냐 형제냐 자매냐 누가 옮겨놨습니까? 분명히 옮겨놓은 사람은 있어요. 옮겨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옮겨졌겠지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분명히 옮겨놨겠더라고요. 말씀을 믿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놓으니 자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분명히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예?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형제인지 자매인지 누님인지 고모인지 이모인지 뭐 삼촌인지 뭐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돌이 옮겨진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누가 옮겨놨냐 누가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돌을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돌을 옮겨놓은 사람을 찾았어요. 누가 돌을 옮겨놨나?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시라. 지금 나사로는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볼 때는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온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배운 학문이나 상식으로 이론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믿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죠.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도 진짜 이겼다는 거잖아요. 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모든 걸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전화로 제 아내한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것도 아니야. 박자매 안 죽어. 여러분 진짜 그 짤막한 한 음성이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한테 해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거든요. 그 음성을 제가 받아 내 마음에 와서 그대로 진짜 뭐예요? 꽂히듯이 딱 그래 안 죽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안 죽는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주장하시는 그분이 잔다면 자는 거고 그분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아니고 그분이 산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야 진짜 처음에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직 끝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근창아 너 나와.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나더러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건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나오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바닥이 나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로 그 잔치를 예수님이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만 제 안에게 있고 나한테도 말씀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사로 말씀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이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이혼도 있고 부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또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제가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제가 내가 나를 보니까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말씀 한마디가 딱 들어오니까 나를 너무 평안하게 해주고 너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사로 집에서만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 집에서 일을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